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명 선언문, 뭐 비전 선언문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참 그런 것들이 유행했던 때가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자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할때 어떤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을 작성을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이루고자 하는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명료하게 기록한 글을 말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 혹은 어떤 비전을 갖고 좀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명이나 비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디를 향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겠죠. 세상에서는 뭐 자기계발이나 이런 걸할때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혹은 내가 어떤 꿈을 이루겠다, 내가 꾼 꿈을 이렇게 이루어가겠다라고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취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명이나 비전을 내가 취해서, 내가 계획해서, 내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비전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CCC에서 쓰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를 여러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낸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보냄을 당한 거죠. 우리가 보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나의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죠. 저는 이렇게 사명과 비전을 생각할 때늘 떠오르는 그림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퍼즐이 있는 한 조각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결혼해서 1년이 좀못 됐을 때 이제 마트에 갔다가 아내랑 같이 그걸 산 적이 있어요. 1,000피스짜리 세계지도. 맞춰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눈 빠지겠더라고요. 특히 이제 바다 있는 쪽. 바다 있는 쪽은 이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에는 어디인지 모르면 끝까지 남겨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곳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퍼즐 한 조각이 딱 맞춰졌을 때 세계 지도라고 하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 저는 제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퍼즐 한 조각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큰 그림 안에 있는 퍼즐 한 조각. 처음에는 그 조각이 뭔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다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세계지도는 아니까 어느 정도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대충 내 머리로 싸맞춰 갈수 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다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그림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한 피스는 어떤 어디에 꽂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인지 알수 없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 안에 나는 완성될 그큰 그림의 한 부분이, 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저에게 주신 비전은 아직 명확하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들어가야지만 완성되는, 어쩌면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계획 안에 반드시 필요한, 그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는 중요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사명, 놀라운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겠죠. 우리 세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선교사로 과연 나갈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결혼은 과연 어떻게 할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걸 보면은 우리 모두가 그걸 보면서 야,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뭐 이때를 예상했겠어요? 우리 누구도 지금의 이때를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때를 어떻게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디도서라고 하는 책은 잘 사람들이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죠. 디도서, 뭐 빌레몬서, 유다서, 성경 통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보지 않는 작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잘 디도서라는 게 있었나 싶은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빌레몬서, 빌립보서 아니고 뭐 빌레몬서 막 이런 느낌일 정도로 아주 작은 책, 그리고 잘 읽히지 않는 책. 디도서는 그 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썼던 책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에서부터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까지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처음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디도예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자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디도 역시도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표현해 준 정도로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내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역 전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뭐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 사역에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입니다. 그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쓴 편지가 이 디도서예요. 어쩌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디도서도 사도 바울의 거의 이제 말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쓰는 중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역의 거의 말미에 디모데,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와 또 다른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이제 정리하고 떠나게 되고 이제 다음 세대인, 다음 지도자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인 디도에게 어쩌면 아버지로서, 어쩌면 사역의 선배로서 이제 유언과 같은 표현으로 이제 쓴 책이 디도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디도서를 쓴 이유,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쓴 이유를 디도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그레데라고 한 섬에 갔다가 바울은 먼저 떠나고 디도를 그 섬에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남은 일을 정리하고 특별히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맡겨놓고 떠납니다. 남겨진 거죠. 한마디로 남겨놓고 해야 할 일을 맡겨놓고 바울이 떠난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볼 때 좀 우리가 이 디도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겨지고 해야 할 일을 맡겨지고 이제 함께했던 이제 사도 바울은 떠나고 우리만 이제 남아 있는 상태.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부어 주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남겨진 거잖아요.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받고 예수님을 가셨고 제자들은 남겨졌어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이 땅에 해야 할 일로 맡겨진 채 남아있는 우리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명을 이루어야 된 교회로서 어쩜 우리가 디도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가지고 남겨진 사람들, 그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였어요.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였고 사도 바울과 함께 거의 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사람이에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디도와 어쩌면 저는, 디도와 우리는 약간 좀 간격이 크죠. 오늘 이 말씀은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디도와 같이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디도처럼 할 수 있을까? 디도와 같은 높은 수준에 있어서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디도에게, 그렇게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친 훈련된 사역자에게 사도 바울이 아버지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편지하면서 하고 있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겨진 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이 땅에서 어떠한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이 디도에게도 그 가치를 말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의 디도에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린 다 디도와 같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디도와 같은 수준도 아니에요. 디도와 같은 배경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의 싸움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이 씨름을 하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우리 삶의 힘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씨름을 한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고, 이 씨름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만이 훈련되어지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자기의 삶에서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가치가 뭘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원칙 중에,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라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말이 주는, 이 개념이 주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개인적인 구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아서 마치 구원받은 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을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구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갔으면 됐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나라, 더 넘어서는 온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사회, 직장,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 갈 건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 삶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나라를 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사명을 맡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로부터 굉장히 큰 갈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를 볼 때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교회를 볼 때 과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가?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단순히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수준에 멈추지 않고 이게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과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내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는 교회가 맞는가? 내가 직장, 사회, 나라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저게 하나님 나라인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보일 때,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보일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들이 느껴질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디도가 남은 일을 하고 장로를 세우는 그 모든 일이 그냥 단순히 주어진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관점으로 남겨진 일과 장로를 세우는 일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아니면 나를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상대방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속한 곳을 봐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누가 주인으로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삶의 주인은 아닌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혹시 내가 되어 있진 않은가? 교회는, 직장은, 이 사회 안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싸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의 관점이어야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치,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잘해서 무엇인가 받을 만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고 있고 얼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얼만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하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문제가 시작된 걸 수 있겠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미 내 삶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우리가 서로 잘하면 되겠지. 이미 문제의 출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이런 거 하면, 저렇게 하면, 저것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만 있으면, 저게 있으면 괜찮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의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남편으로 사는 것도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대로 못 삽니다. 아내로 사는 것 마찬가지겠죠. 부모로 사는 것, 자녀로 사는 것,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런 말 있잖아요, 해온 가다로 삽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주변에 많은 제반 사항이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합니다.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지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에 대해서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세상 정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거절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이 정욕이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오래 믿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이 이런 걸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거절하지 못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삶이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아니면 오늘 하루를 끝내고 잠들 때, 아,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시는 것들을 생각하면 가슴 벅차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내 삶에 있기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주님이 오시기를 꿈 기대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분들 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더 이룰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얼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야, 이거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기다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의 소망이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아니면 내가 원하는, 아니 이 세상의 정욕이 원하는 것을 두고서 마치 나의 소망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겠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일들을 하는 순간에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많은 삶의 영역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은가.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의미 없게 여기고 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놓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사단의, 예전에는 그 멸망의, 예전에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그리고 그 백성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우리가 보기에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야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많은 증언의 이야기를 봐보세요. 거기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저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사도 바울이나 디도가 굉장히 대단하고 엄청나게 높은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걸 알고 있고 하나님 백성 된 게 하나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엄청난 사역을 이루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잘 세워지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답게 세워지고 싶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가치처럼 여겨집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에 있는 이것들을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그리고 중간에도, 그리고 끝에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구절절하게 때로는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게 되겠지가 아니라, 정말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나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하나님 은혜를 서로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너무 가볍게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뭐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어느 순간에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돌이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남겨진 자로, 이 땅의 사명을 가진 자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정말 구하며 의지하는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삶이, 정말 소망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을 더 많이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직장이나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